베드로 후서 5번 메시지 신성한 공급 5. 본 메시지에서는 계속 1장 1절부터 4절을 재검토하기로 합니다. 생명과 경건 1장 3절은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이란 삼일 하나님의 풍성의 모든 면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쾌락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 즉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주입되었는데 이는 우리로 그 신성한 생명을 살거나 살아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은 내적이지만 경건은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므로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그분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표현이 되실 때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일상 회화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면 결코 한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에와 우리의 생활 안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으로 충만해야 하고 우리 존재의 구성 조직 자체가 그분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 곧 내적인 생명의 외적인 표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전치사 무엇으로 말미암아를 사용하여 그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이 온전한 지식은 깊고 철저하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온전한 지식과 관련하여 사용된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담하는 행습을 갖고 있다면 이 행습은 우리가 아직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한담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성한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입, 이 나눠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신성한 능력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신성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역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준 것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한 과정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얻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에 의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들에서의 내 부담은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여러분을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열차의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깊고 철저하고 체험적인 지식의 통로를 지나가는 열차 위에 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부르셨다거나 구속이나 성화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해대에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상적으로 아는데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긴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를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시골을 지나가는 느릿느릿한 열차를 타고 있는 관광객들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한 관광객들은 풍경을 잘 보기 위해서 서서히 타고 지나가기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장 1절부터 4절을 철저하게 천천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구절들을 거듭해서 빨리 읽어 나가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함.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과 미덕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넣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가진다면 신성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이 위대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그것이 역사할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조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에는 마치 베드로후서 1장 3절이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성한 능력이 현존해 있고 역사하고 있지만 합당한 협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 신성한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성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또 내가 매일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는 그분께 열어드리고 말합니다. 주여, 저는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주여, 계속 나아가십시오. 저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으렵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께 제 속에서 자유로운 길을 내드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신성한 능력에 더욱더 협력할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지고 그분의 미덕을 누리고 이 미덕을 경건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세상에 있는 정욕으로 인한 부패를 피하여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미 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 전치사 무엇으로써 무엇으로 말미암아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라고 번역됩니다. 관계대명사 이는 3절의 영광과 미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수단이요 목적지인 주님의 영광과 미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3절과 4절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로써라는 말의 뜻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합당한 지식을 가지려면 체험과 영적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신성한 영광과 미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만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목표지는 위대하고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속력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했다 합시다. 만일 하늘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 지점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 지점이라면 우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쾌락을 따라 살며 하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격려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 가운데 한 가지 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약속은 바울로 하여금 육체 안의 가시를 견딜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가시를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많은 약속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과 미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4절을 이로써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확신과 격려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표인 영광과 미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필요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4절에서 무엇으로서,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디아인데 여기서의 용법은 원인이 되는 수단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번역을 헬라어 원전과 일치되게 만들기 위해 이 단어를 추가적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인 영광과 미덕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라고 번역하는 것도 정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이라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큰 약속들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시대의 종결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의심할 것 없이 이 약속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의 격려였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와 11명이 서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천연적인 사람의 미덕이 아닌 신성한 미덕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거지가 구걸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즉시 그 앉은뱅이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사건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시대의 종결 때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나갈 때 나도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함께 모시고 다닐 것이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 예수님을 한 앉은뱅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종결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들로 말미암아 초기의 제자들은 격려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신성한 미덕들에 도달하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확실히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제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표현을 본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누렸고 하나님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가 먹는 그 음식으로 조성되듯이 제자들은 그들이 참여한 하나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도 마땅히 이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격에 도달하거나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의미로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조성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조성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생선을 매우 많이 먹는다면 그 사람은 생선 냄새를 풍길 정도로까지 생선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존재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심히 짜여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신성한 향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참여한다면 결국에는 무의식적으로도 그분에 참여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원함은 주의 회복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히 적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흠뻑 적셔질수록 더욱더 그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요소들과 성분들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모든 면들이 우리의 누림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 거룩과 온유와 사랑과 자비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본성의 구성 요소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함과 참여함의 순환. 4절에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정욕으로 인한 부패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패를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본성을 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에 있는 정욕으로 인한 부패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순환, 즉 피함과 참여함, 참여함과 피함의 순환입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참여함과 피함의 순환 사이클이 내 속에서 강하고도 빠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어떤 부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때 이 신성한 본성은 내게 힘을 주어 나를 부패에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내가 세상의 부패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더 신성한 본성의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누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그림입니다.